이 시간 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하루길 되는 길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에서 이르렀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하도록 독려했던 바로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40년 전에 취하지 못했던 그 땅을 취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40년 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요.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일에 실패했던 것이지요. 땅, 영토의 관심사는 모든 나라, 모든 제국, 모든 통치자들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근래 중국에서 방공, 식별, 구역 확대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되고 또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우기고 자유대를 증가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항공식별구역을 확대하도록 검토하고 또 최신의 전투기들을 도입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은 용토에 대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취하도록 하시는 방법은 이처럼 최신의 무기를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군사력을 동원하는 물리적인 전쟁의 방식으로 차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를 읽어보시면 여리고성 전투와는 달리 아이성 전투는 재래식 전쟁 방식을 통해서 전쟁을 수행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싸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방식은 물리적인 방식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그 땅을 취하는 일이 가능했고 또 실제로 그래야만 되었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11개월 동안 호렙산에 붙들어 놓았을 때 율법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무슨 행정조직을 하는 이런 일들보다 11개월 동안 열심히 군사훈련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들을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였지만 실제로 군사훈련을 시키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50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조직, 종교조직 이런 것들은 만들긴 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의 삶의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율법을 가르치긴 했지만 단 한 번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의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싸움의 훈련을 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즉 교회의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400년 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한 모든 열조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지 단 한 번도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무슨 물리적인 군사 훈련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땅을 약속으로 받기는 했지만 실제로 소유하지는 못했지요.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항상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던 그 목적을 이제 이룰 때가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은 매우 기대되고 흥분되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을 차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땅을 취하는 일은 무주공산의 땅을 손쉽게 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고 취해야만 되는 매우 힘겨운 방식이었습니다. 때로 정부에서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소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어떤 지역을 차지하고 살을 때 이 도시 계획을 발표하고 그들을 이제 이주시키기 위해서 이주 계획을 만들어 놓고 철거 작업을 단행할 때가 있지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어떤 사람도 순순히 자신이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을 내어주고 그냥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력하게 항거하면서 때로는 분신 자살을 시도하면서 자신들이 살았던 그 땅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보편적인 인생의 모습이에요. 가나안 원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들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 그래서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내용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은 갖고 있지 않았지요.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살고 있는 그 땅을 순순히 내어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일들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취할 수 있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이후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여러 훈련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키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일들을 그들에게 경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과 음식이 없는 광야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물과 음식이 없는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들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종교적으로 조직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재반 준비를 마련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이끌어들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바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하게 되고 그 불신앙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심지어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엄히 진노하셔서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하셨는데 이것을 문제 삼으셔서 1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된 것이죠. 따라서 40년 전에 38년 전에 수행하지 못했던 그 과업을 이제 다시 수행해야만 되는 이 마당에 과거의 실패를 과거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과거의 사실을 언급하여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 이제는 가나안 땅을 능히 믿음으로 취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4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회고하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부터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민수기 13장 1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에 있었던 다양한 사건들 디베라에서 원망했던 사건들 또한 고기가 없다라고 원망했던 사건들 이런 사건들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가데스 반에 있었던 그 한 가지 사건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극렬하게 화를 내셨던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의 정탐보고를 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 다 공통점인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 멸해버리시고 새롭게 모세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만드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했을 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극렬하게 진노하셨던 바로 그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을 뒤로하고 40년의 세월을 끝내고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된 것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다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독려하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19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반에 이른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1개월 동안 호렙산에 머물다가 호렙산을 떠나와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는 과정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리적인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 광야가 어디 있었는지 그 광야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모세는 광야를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고 그러나 단순히 겁만 주기 위함이 아니고 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역사여서 그들이 죽지 않고 이곳까지 오게 됐는가 하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모리 산지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7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곳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곳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올라가서 취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 때 이미 주셨기 때문이었지요.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미 이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제반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 전쟁을 치르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군사된 신자들이 치르는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승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사실은 이미 이뤄놓은 승리를 받아 누리는 싸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보된 이것을 얼마나 더 많이 부유하게 받아 누린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전쟁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부유하심을 가장 크게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100이라고 할 때 0.01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은 이런 영적 싸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사상 신앙인물들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고 부유하심을 충분히 받아 누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실존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심지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크고 부유하심을 너무나 조금밖에 맛을 보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갈 확신조차 때로 희미한 상태에 신앙생활을 마무리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못하느냐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교회당을 100% 혹 120%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0%가 아니라 그래서 한 10%밖에 사용하지 못하죠. 기껏해야 와서 그냥 예배하면 드리고 가는 거예요. 일주일 딱 한 번. 어떤 사람들은 여기 와서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구인 모임도 가지고 김장봉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이러면서 충분히 누리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보해 놓은 우리의 분깃은 사실은 우리의 전쟁 여하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문제는 이미 주어진 것을 얼마나 더 많이 받아 누리느냐의 싸움인데 이런 싸움에서 실패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입으로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후미를 치려고 했던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으며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무시무시한 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의 손길이 없었다면 그들은 분명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데스 바나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제는 올라가서 취하면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죠? 마치 떨어진 밭에 이삭을 줍듯이 승리를 쟁취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여호수아에 나타나는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이 뭡니까? 일주일 동안 13바퀴 돈 거예요.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손쉬운 방법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취할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함으로 약속의 땅을 취하는 그런 일에 40년의 세월이 늦어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순종으로 반항하지 못하면 사실은 10대 때 이룰 수 있었던 일을 60대, 70대 때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청교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늘 조급함을 갖습니다. 칼빈이나 청교도들 보십시오. 27세 때, 뭐 24세, 심지어 뭐 19살 때 스펄전은 이미 목회자로 활동하고 1,200명 모이는 교회를 6,700명으로 성장시킨 그런 일들을 했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시는데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고 누리는 그런 일들을 왜 우리가 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을 취하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망이라는 말은 사실은 중얼거린다. 중얼중얼 뒤돌아서서 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요. 10원짜리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불평했다. 뭐 이러면서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중얼거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바로 전쟁 사령관이십니다. 여호수아의 내용을 보면 그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십니다. 그런데 전쟁 사령관이 명령을 했는데 아무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땅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순종하기보다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 새로운 제안이 뭔가? 저희가 그 땅을 취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먼저 보냅시다. 그래서 그 지형 지물을 잘 살피고 그 다음에 와서 전쟁을 치러야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민수기 13장 1절 이하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로 나타나고 반면에 오늘 보면 22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고 모세가 그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지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낸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의 기술 방식을 우리의 이성으로 딱 모아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버리셔야 돼요. 복음서의 내용을 다 하나로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만들어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서가 다르고 열왕기서가 달라요. 열왕기서가 다르고 역대기서가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다르기로 하신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내는 이 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대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부정적 결과로 나타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할 때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가서 본 것은 뭐죠? 라합이라는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미 그들이 심리적으로 이미 패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온 것 이외에 실상 무슨 뭐 지형 지물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전쟁을 치렀다면 여리고성을 뺑뺑 도는 방식이 아니죠. 저쪽에 보초가 좀 적게 서고 있다. 그러니까 서쪽 문을 공격하라. 뭐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게 정복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째는 7바퀴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방식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안을 해서 가나안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언뜻 보면 매우 신중한 조처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꼴이 되고 그리고 즉시 순종해야 될 순종을 늦추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윤리적인 뜻은 기도할 필요가 없고 순종하시면 돼요. 제가 저 사람을 미워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순종의 방식이죠. 물론 우리가 참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 기도는 하긴 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수행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이미 드러난 뜻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타당성 여부 조사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행위를 인간의 조처로 상대화시키는 불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논의보다는 순종이 필요하고 다양한 제안보다는 한 가지의 제안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한데 오히려 불필요한 제안과 또 불필요한 논의를 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미 내려놓은 결정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말다툼과 말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이성을 발휘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일을 의논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죽음의 물을 건너 오게 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면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쟁취하면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하나님께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많은지요. 마땅히 순종해야 될 일들은 순종하면 되는데 다양한 이유들, 그 다음에 뭐 타당성 조사, 시험, 여러 가지 인간적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말다툼이 되어서 마땅히 해야만 되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둬버리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어떤 일을 하려고 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어떤 일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일을 수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리적으로 두려움이 많습니다. 아, 이래가지고 뭐 되겠는가? 혹시 잘못되면 또 사람들이 내가 이 의견 제안을 했는데 또 뭐라고 또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저런 비난의 말들을 하게 될 것인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근심들을 이야기하면서 핑계를 대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길을 간다는 것은 상당한 비난과 또 상당한 모욕을 감수하고 가야만 됩니다. 아무에게도 욕듣지 않고 100%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취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올라가서 취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잘못 오해해서 단순히 이성적으로 어떤 작용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한데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이스라엘은 물리적인 나라요 민족이었고 그들에게는 수행해야 될 물리적인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머리로 이성적으로 수납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가나안 연합군을 쳐부시는 그 과정을 여호수아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다 그랬는데 언제 싸우셨습니까? 여호수아서에? 거기 보면 가나안 연합군들을 몰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하시는데 여호수아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쳐서 죽인 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을 80%는 노력하고 20%는 기도로 때운다라는 말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100% 물리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해야 돼요. 99%는 하나님께 맡기고 1%만 일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또 99% 우리가 일하고 1%만 맡기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존 머리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자의 말을 여러 번 인용했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쉬고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은 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가장 극렬한 모습은 우리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면 그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것만은 토끼처럼 움츠러들지 말고 그리고 어떤 일도 해보지 않으면서 말로 아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또 저거 하면 저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러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수행하느냐 하면 그런 식의 생각과 논리를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런 다양한 장애물들, 다양한 어려움들을 우리 이성적 사고방식 안에 심어놓아서 그 이성적 사고방식 안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고백을 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부활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자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이성적 방식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속적인 세계관,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건 얼토당치도 않은 일이다.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 성곽이 아주 강건하니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다. 그래서 무슨 우리에게 뭐 최신 병기가 있든지 아니면 정해야 된 군사력이 확보되어 있든지 뭐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맞죠. 그런 식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신자에게 주신 약속으로 주신 것을 우리는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세는 잘 알았기 때문에 38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가데스 바네에서 했던 그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민수기 13장 14장에 걸쳐 나타났던 그 사건을 언급할 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의 보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명의 정탐꾼들은 신앙의 보고를 해서 능히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모세는 그 내용을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정탐꾼들 전체가 그 땅을 좋다고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세의 이 말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왜 모세는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불신앙의 보고는 언급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의견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말하지 않아요. 그 땅을 취하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의견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 전체를 마치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언급하지 않지만 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도무지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말했음에도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좀 무모한 사람입니까? 좀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이 보고했던 보고의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할 수 있다고 말했죠. 이런 차이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갈렙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 종 갈렙은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들과는 다른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다른 사람이에요. 새롭게 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나중에 구약성경을 읽어나가시다 보면 이 마음이 핵심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시면 새 언약을 말할 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이런 표현이 자꾸 나타나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자주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사안을 눈으로 보는 것은 다 볼 수 있는데 그 사안을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의견에 주목하여 그 땅을 정탐꾼들이 정탐해 와서 좋다고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었죠. 그런데 두 사람의 의견을 받지 않고 열 사람의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목자의 음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꿈과 환상 가운데 나타나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든지 아니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든지 아니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그 말씀이 분명하면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르지 않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수의 의견은 하지 말자라고 말할 때 소수의 의견을 따르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할 때 자, 과부 물읍시다. 이렇게 찬성하는데 손을 들고 싶은데 딱 보니까 한 7, 8점이 들어요. 그때는 손 들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반대 손 듭시다. 이렇게 손을 딱 드는데 한 사람만 딱 들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들기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좀 부담스럽죠? 그때는.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이 갖는 두려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께서 드러내신 뜻의 편에 선다는 말입니다. 수가 아무리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해도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 지도자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다수 가운데 거하면 항상 안정감을 누리죠. OX 문제 할 때 항상 그래서 보면요. 그런 유혹에 빠져서 다수가 있는 곳에 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다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의 하나님의 뜻은 소수에 있어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교회 역사 안에서 메이저가 되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마이너입니다. 항상 변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수용되는 사람은 항상 적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차이는 사실은 이런 뜻에 민감하고 그 뜻에 따르고자 하는 이런 생각과 의도를 가진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에 하나님의 교회 건강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논의,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둔 결정과 선택, 전체적인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한 개인의 일은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의 일은 제가 어떤 계획을 바꾸기는 쉬워요. 그러나 한 교회가 어떤 일을 딱 하기를 결정하면 이번 주에는 이랬다가 다음 주에는 저랬다가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르게 했다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결정들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따라서는 안 돼요. 뭐 그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요.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회 주보 오른쪽에 보시면 첫 장 선교도 명언이 나타나지요. 거기에 보면 이런 명언이 들어있습니다. 남용될 여지가 많은 자유 그래놓고 죄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변론하는 것은 사탄의 논리다라고 말을 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래도 뭐 용서해주고 싸매주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보편적인 사람들이 하지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다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정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주의 뜻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주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훨씬 더 앞세우고 그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 뜻을 따라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지요. 그들은 안악 자손이다. 그들은 키가 180 이상이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에게 무슨 공성태가 있는가 우리에게 무슨 신종무기가 있는가 도무지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언제 드러난 줄 아십니까? 첨예해야 된 어떤 문제, 민감한 문제가 드러나면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청탐 보고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말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어쨌든 눈으로 보이는 어떤 무엇을 보고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입으로 구한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이 없다면, 군사력이 많지 않다면, 그러면 전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크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들이대면서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반면에 두 명의 정탐꾼들은 그런 내용을 눈 감은 봉사처럼 보지 않은 게 아니고 그런 내용들을 눈으로 다 살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이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란 불가능을 뛰어넘는다. 이런 식으로 또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믿음이 뭔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막무가내식의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러면 사람의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전폭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실제하고 있는 어려움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하고 있는 어려움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성취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견고한 성읍은 받지만 그 성읍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탐보고를 하는 이들의 말보다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낙심하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신 것은 우리를 미워하신 소치였다. 우리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이끌어내셨다. 그리하여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 광야에 그냥 줄여죽게 만드셨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얼토당토 안 하는 결론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비슷한 결론을 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온 지 두 달쯤 지났을 때 신 광야에서 뭐라고 불평했는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그리고 이 떡을 배불리 먹던 바로 그때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그냥 죽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탄식했지요. 르비듬에서 장막을 쳤을 때 물이 없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가 그리고 가축이 목말라 죽도록 만드느냐라고 원망했습니다. 약속 후에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 점진적인 과정을 살피기보다 여러분들처럼 때로는 저처럼 믿음 없을 때 왜 나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만드시냐?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냐? 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드냐? 이걸로 불평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 교인들 중에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 뭐 제가 눈에 뻔하죠. 화나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제가 속속들이 거의 다 압니다. 물론 그 문제 힘듭니다. 그러나 굶지 않지요. 여러분이 노숙하지 않지요. 먹을 음식이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있고 직장이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일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주린 배를 채울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는 신자답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불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거룩한 불만을 갖기보다 그저 평생 살면서 항상 부족하고 없다는 거죠. 얼마나 더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습니까? 한 100년 동안 살 양식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 영혼의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은 물질이나 외부적인 어떤 풍요로움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대충 일해서 진리를 거스려서 많은 돈을 번다 한들 그 많은 돈으로 묵고 잘 때 여러분의 영혼에 평안이 있을까요? 성인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데, 성인께서 여러분들 책망하고 계신데, 주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데 그저 먹고 입고 쓸 것이 있다는 것 자체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적어도 신자라면, 거룩한 성인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계시다면 적어도 그런 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신자들은 구원 이후에 평탄치 못한 삶을 산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구속의 목적을 얼마나 호도하는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여러분들을 신자 만들었습니까? 세상에서 그저 고기가 막 옆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괜히 예수 믿게 만들어서 조그만 일을 해도 막 걸리고 막 불편하죠.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그리워하기에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풍요로움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약속으로 주신 구원이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길 수 없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임을 생각하면서, 떠나온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그리워하기보다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과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더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과거 옛날 옛적에 그들에게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을 선포하신 줄 압니다.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헤아려 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내용을 풍성하게 만끽하고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비밀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바른 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귀한 도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이 귀한 도리를 따라 사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로 소용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